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360명, 감염자는 17,000명 이상이 확인됐다고 중국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자들은 현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 사람이 지난 2003년 사스 때 중국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를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병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새로운 병원을 건설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족한 의료진과 의약품, 식료품 등 물자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까지 26개 나라에서 180건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중국 이외 국가로는 처음으로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숨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의 보건 분야 전문가와 의료진 파견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중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사망자와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증시가 수년 만에 최고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첫 거래일인 오늘 상하이 지수와 선전 지수는 지난달 24일 이후 각각 7.7%와 8.5%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두 거래소에서의 주가 하락으로 손실 총액은 4,4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상하이 지수의 이번 폭락은 지난 2015년 블랙 먼데이 이후 5년 만에 처음입니다. 위안화의 가치도 1.6% 하락하면서 달러당 7위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은 중국의 전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맞붙을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오늘 아이오와주에서 첫 경선을 치릅니다. 현재 11명의 민주당 후보 중 4명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언론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피터 부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박빙의 대결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아이오와주에서 마지막 유세에 나선 4명의 후보는 모두 자신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누르고 승리할 수 있는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이오와주 코커스를 시작으로 올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일정을 시작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디펜더 유럽 2020 합동훈련은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오늘 AFP 통신과 인터뷰에서 디펜더 유럽 2020과 관련해 이번 훈련에 25년 만에 최대 규모의 미군이 유럽에 파병될 것이라며 나토와 유럽의 자유와 안보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번 방어훈련은 다른 나토 연합군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서 유럽으로 대규모 병력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이번 훈련에는 18개 나라에서 3만 7천 명의 병력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미국 프로풋볼 NFL의 캔자스시티 치포스가 50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 정상에 올랐습니다. 캔자스시티는 어제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슈퍼볼에서 샌프란시스코 포티에나서를 31대 2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캔자스시티는 지난 1970년 이후 50년 만에 슈퍼볼 정상에 복귀하며 구단 통산 두 번째 슈퍼볼을 차지했습니다. 슈퍼볼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쿼터백 패트릭 마홈스는 슈퍼볼 최우수 선수인 MVP에 선정됐습니다. 최근 유럽연합 EU를 탈퇴한 영국이 EU와의 무역협상에서 캐나다식 무역협정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도미니크 랍 영국 외무장관은 어제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EU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3일 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중 접경 도시에서도 발생했으며 북한은 중국에 탈북자 송환을 중단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대북 제재 면제 물품의 북한 반입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미국 하원은 대통령의 군사행동 결정 권한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고 평안남도, 황해도, 함경남도는 낮 한때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는 영하 14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 접경 도시에서도 잇따라 발생하면서 북한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경 봉쇄에 이어 중국 당국에 탈북민 송환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 인터넷판인 인민망은 31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인용해 현재 북중 접경 도시인 단둥에서 5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6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닷새 만에 5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북한과의 거래와 이동이 활발한 두만강 근처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운영하는 연변 라디오 TV 방송국과 연변 일본은 31일 지역 보건당국을 인용해 연변 내 우한 폐렴 확진자가 31일 현재 2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북한 남양과 마주한 투먼시와 허룽시에서 각각 발생해 우한 폐렴이 북한 코앞까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관리위원회가 이날 밝힌 연변 등 지린성과 단둥 등 랴오닝성 내 확진자는 각각 14명과 48명에 달합니다. 북중 무역의 최대 거점 도시인 단둥과 연변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자 북한도 바짝 긴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은 31일 비웨이에 북한 정부가 육해공 국경을 모두 폐쇄한 데 이어 중국 당국에 탈북민 북송 중단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갈렙선 교회 김성훈 목사입니다.
중국에서 저 탈북자 지금 북한에서 안 받는답니다. 오늘 연락이 왔는데 이 우한 폐렴 때문에 북한에서 저기 탈북자를 보내지 말라고 해서 못 보내고 있답니다.
김 목사는 중국 공안 당국과 연계된 관계자들로부터 소식을 들었다며 북한 당국이 송환 탈북민들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내 한 소식통도 BOA에 평소 탈북민 송환과 중국 내 북한 파견 노동자들 그리고 물품 이동으로 활발하던 투먼 대교가 사실상 폐쇄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하지만 북중 세관 등 공식 통로가 차단돼서도 밀무역은 막기 힘들다며 이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얼어붙은 두만강 지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밀매는 뇌물을 받는 북한 군인들, 장마당에 물건을 공급하는 북한인들의 생명줄과 같기 때문에 일부 축소는 가능해도 중단은 힘들다는 겁니다. 한국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동호 원장은 지난달 주한 외교관 대상 강연에서 북쪽 지역의 밀매가 자유로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이 중국, 러시아 접경 지역에서 하는 밀매를 중요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김성훈 목사는 국경 폐쇄가 장기화되면 밀무역이 오히려 활발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겠어요? 북한 주민이 먹고 사는 게 무섭겠어요? 국가적으로는 국경을 봉쇄하고 이럴 수 있지만 밑바닥에 밀수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당장 생계를 논다는 거는 어려워서 이런 때일수록 더 밀무역은 활성화될 것 같은데요.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앞서 BOA에 북중 국경 봉쇄로 인한 대북 관광과 북중 교역의 감소를 예상하면서 이번 사태가 북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most of the risks are downside risks for North Korea. I don't see any upside in this at all for Korea.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유통 문제로 중국 내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며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까지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대북 제재 면제 물품의 북한 반입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제재를 면제받은 사업의 절반 이상이 중국을 통해 대북 지원 물품을 반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택선 기자입니다.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북 지원 물품 조달에 어려움을 예상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원단체 관계자는 우한 폐렴으로 북한이 육해공 국경을 폐쇄한 것과 관련해 대북 지원 물품 조달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묻는 VOA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3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한 폐렴과 이로 인한 국경 폐쇄 등은 전혀 새로운 상황인 만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품 조달은 격리와 항공편 취소 등의 영향을 받는 여행보다는 덜하겠지만 상황이 해결되기까지 사업의 일정 부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31일 현재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에 공개된 제재 면제 대북 지원 사업은 모두 22개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10개 사업의 면제 기간이 오는 3월까지로 비교적 기한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업의 지원 물품 조달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 상황이 지속되는 한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2개 사업 가운데 중국을 통해 북한에 물품을 보내거나 지원 물품의 원산지가 중국인 사업이 12개로 대부분 중국 다른 항구에서 북한으로 지원 물품을 반입하는 경로를 통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관계자는 VOA에 우한 폐렴으로 인한 북한의 국경 폐쇄와 관련해 대북제재 면제기간 연장을 요청한 단체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취한 국경 통제 조치는 북한이 국제 기준에서 부합한 조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31일부터 중국을 오가는 모든 항공기와 열차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이동을 통제하는 방식의 대응책을 실행에 옮긴 겁니다. 하지만 31일 미국 평화연구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VOA에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응책은 국제 기준에서 부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인도주의 보건센터의 코틀랜드 로빈슨 교수는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공중보건보호 과정에서 자유권 제한과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한 시라쿠사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라쿠사 원칙 5개항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중보건을 목적으로 정부가 구금 등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로빈슨 교수는 북한이 모든 사람의 이동을 막거나 혹은 국경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 아래서만 이동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동의 자유와 관련한 정책은 그 시행 범위와 기간이 제한적이어야 하며 임의적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모든 사람의 이동을 막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로빈슨 교수는 북한이 주민들과 외국인 거주자들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는 이동 제한을 넘어 권리 제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at's where we cross the line again into restrictions on movement and violation of rights.
주민의 이동을 제한하는 북한의 정책은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민 통제로 보인다는 겁니다. 로빈슨 교수는 북한 정부가 공중보건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는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현 상황에서 여행과 무역 제한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각국이 여행 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세계보건기구에 통보하고 이런 조치가 사회적 오명이나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베르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VOA에 북한은 국제사회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거나 전염을 줄일 방법이 있음에도 국경 지역에서 많은 통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행자들의 인권과 이동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My concern would be whether they deal with this issue by restricting more individual rights than they have.
코헨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국제적인 인도주의 기준이나 보건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공중보건 문제를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거주자들의 이동을 제한하기보다는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y'll need to ask for international assistance, medical assistance, and give those
국제 원조와 의료 지원을 요청하고 국제기구들이 현지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접근을 허락해야 한다는 겁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혹은 감염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스 홉킨스 의대 로빈슨 교수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적절한 검역과 질병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at support should come with adequate monitoring and accountability.
다만 로빈슨 교수는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적절한 모니터링과 북한의 보고 의무를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빈슨 교수는 북한이 과거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지원을 어디에 배분하고 사용할지 독단적으로 정해왔을 뿐 아니라 사후에도 지원을 통해 무엇을 달성했는지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의 뉴스 지다경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사실상 국경을 폐쇄한 가운데 호주와 캐나다, 영국 등이 잇따라 이와 관련해 북한 여행주의보를 갱신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호주 외교부는 31일 갱신 발표한 북한 여행주의보를 통해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20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으로 인해 북한 당국이 중국을 오가는 여행을 제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 북한에 입국했다면 한 달간 격리 조치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앞으로 북한 여행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여행 필요를 제고하라는 내용의 기존의 권고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인 지난 2016년 9월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실시해 이미 긴장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하며 북한 여행을 제고할 것을 권고하는 여행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도 29일 갱신한 북한 여행주의보에서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 여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통해 입국한 모든 외국인 입국자들에 대한 한 달간의 격리 조치 등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과 관련해 취한 조치들을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도 모든 북한 여행을 피하라는 기존의 권고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30일 갱신한 북한 여행주의보를 통해 북한이 1월 31일부터 북한과 중국을 잇는 모든 항공과 열차 노선의 운행을 잠정 중단할 거라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이 평양과 러시아를 잇는 항공편 운항을 잠정 중단했다고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 외무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알려왔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그러나 언제부터 항공 노선 운항이 중단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는 항공편은 고려항공의 평양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이 유일하며 고려항공은 최근까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이 노선을 운행해왔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31일부터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항공기와 열차 운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 남북입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개별 관광 등 남북 협력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와 남북관계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신년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개별 관광 등 남북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뜻을 밝혔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음력설인 1월 25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거듭 남북협력 의지를 밝혔지만 북한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매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에 대한 기조와 정책 방향을 밝혀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조건 없이 재개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는 싸늘해졌으며 이는 11월 김 위원장의 금강산 남측 시설물 철거 지시로 이어졌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런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서 싹 드러내도록 하고.
여기에다 올해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아예 발표되지 않았고 신년사를 대체한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에서도 대남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측을 겨냥한 북한의 비난도 올 들어 지금까지는 단 한 건에 그쳤습니다. 지난달 11일 북한은 외무성 김계관 고문의 담화 형식으로 남조선 당국이 우리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미국 대통령의 생일 축하 인사를 긴급 전달한다며 설레발을 치고 있다며 한국 청와대를 비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남관계에 침묵하는 배경에 대해 몇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면밀히 관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초 북한이 계획했던 것은 지난해 12월을 기해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해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려는 의도였습니다. 북한이 12월 평안북도에 있는 동창리 발사장에서 두 차례 로켓 엔진 실험을 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양의 이런 계획은 빗나갔습니다.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하려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20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해 결국 북한의 연말 도발은 무산됐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 국익연구소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게다가 12월에는 탄핵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크게 제약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이 12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상원으로 넘겼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궁지에 몰렸습니다. 한국 아산정책연구원 제임스 김 미국 연구센터장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자신들의 입장을 정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지 모르는 상황에서 좀 기다려보자. 한 달, 두 달 더 기다려본다라고 그래서 크게 뭐 손해가 될 게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내부 정치 상황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와 지금 단기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까? 이 계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한국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탄핵 이후 미국과 직거래 관계를 설정하고 그 후에 대남 노선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간의 직거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그러니까 배제하고 미국 간의 직거래 관계를 만들고 미북한 사이에 그 합의한 거를 들고 한국하고 2차적으로 접촉을 하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북한 당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관영 매체가 대남 비난을 자제하고 있는 점입니다. 한국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1월 21일을 마지막으로 남한 정부에 대해 직접적인 비난이나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매일 접하는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 등에서는 이보다 먼저 대남 비난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우리 민족끼리 메아리, 평양방송 같은 대외 선전 매체에서만 한국 당국에 대한 비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실리를 받아내기 위한 일종의 사전 포석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2-3월께 미북 협상이 잘 돼 모종의 합의를 이룰 경우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연락사무소와 한국전쟁종전선언 등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북한이 원하는 완전한 대북제재 해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원하는 경제적 지원은 미국보다는 한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추진하는 개별 관광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은 수백만 달러의 외화를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을 비난하면 개별 관광마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염두에 두고 대남 비난을 자제하는 것이라고 한국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말했습니다.
뭐 남쪽과의 관계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면 다시금 받으려고 해도 또 어려울 수도 있으니 지금은 물론 뭐 선전 매체들 메아리라든지 우리 민족끼리라든지 인터넷 매체에서는 남측의 국방개혁, 뭐 국방비 늘린 거, 훈련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는 있지만 공식 매체에서는 지금 자제를 하고 있는 것이 후의를 좀 기약하는 그런 뭐 속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북한이 오는 4월 15일 실시될 한국의 총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을 공산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서울을 방문하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방안은 지난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이 금강산 관광을 인정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4월 한국 총선거 전에 서울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문성묵 센터장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의 김정은에 대한 인식, 지금의 남측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김정은이 서울 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금강산 관광이라는 게 핵 문제 진전 없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그냥 근거 없는 추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 미북 관계는 조만간 그 대략적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오는 4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디닉 씨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기존의 대북정책을 두세 개 문장으로 간략하게 언급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would be very brief, however, probably no more than two or maybe three sentences, probably no more than that.
그로부터 나흘 뒤인 2월 8일은 북한의 조선인민군 창건일인 건군절입니다. 만일 북한이 건군절을 통해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공개할 경우 미북 관계는 물론 남북 관계 전망도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2월에 예정된 두 나라의 주요 행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즉 4일 국정연설에서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2월에 가장 주목되는 일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임기 중 세 번째 국정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앞선 두 차례의 국정연설에서 나온 대북 메시지는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2018년 1월 취임 후 첫 번째 국정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North Korea's reckless pursuit of nuclear missiles could very soon threaten our homeland. We are waging a campaign.
북한의 무모한 핵 미사일 추구는 곧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으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압박 캠페인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분야인 인권 문제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No regime has oppressed its own citizens more totally or brutally.
그 어떤 정권도 잔인한 북한 독재자만큼 자국민들을 완전하게 그리고 잔혹하게 억압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겁니다. 하지만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2019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 국정연설에서 1년 전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Much work remains to be done, but my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s a good one. Chairman Kim and I will meet.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자신의 관계는 좋다고 강조하며 2월 베트남에서 2차 정상회담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 번째 국정연설에서 나올 대북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미북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며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에 따라 북한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30일 VOA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신중한 대북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it'll be very measured and he will say that it's we're willing to talk, we're willing to you know, if Kim Jong-un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말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은 북한과 대화하기를 원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올바른 결정을 하면 북한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올해가 대선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예년에 비해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is year I expect very little mention of North Korea in the State of the Union. Mostly because this is an election year.
올해 미 대선이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자신의 강점을 강조할 수 있는 경제 분야 등 국내 사안에 대해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에선 8일 인민군 창건일 그리고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등 주요 행사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미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쯤인 2월 중순에 북한의 도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인민군 창건일과 관련해선 VOA가 최근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평양 동남쪽 부근에 자리한 열병식 훈련장에 수천 명에 달하는 병력들이 대열을 이룬 모습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다만 예전과 같은 규모는 아니고 또한 이런 움직임이 오랫동안 관찰된 것이 아닌 만큼 설사 열병식이 열리더라도 대규모로 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미국과 북한 일정 외에도 독일 미네넷에 열리는 안보회의에 미국과 북한 측이 모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곳에서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특성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미국 하원이 대통령의 군사행동 결정 권한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국면 이전인 2년 전 의회가 대북 군사 행동을 특정해 추진했던 유사한 움직임이 새삼 다시 주목됩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이 지난 30일 해외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두 건을 의결했습니다. 미 의회가 약 20년 전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력 사용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과 의회의 예상 승인 권한을 활용해 의회 승인 없인 대일한 군사 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대일한 군사행동 금지 안건은 바바라 리 의원, AUMF 폐지 법안은 로칸나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주도했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군 실세인 카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하면서 이란과 전쟁 위기로까지 치달았던 것 같은 사태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AUMF는 이라크 전쟁 당시인 2002년 발효돼 이듬해 미국의 이라크 전쟁 때 처음 활용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솔레이마니의 제거 작전을 비롯해 미 대통령이 해외에서 군사력을 사용할 때 종종 근거로 활용돼 남용 논란이 일었습니다. 물론 하원의 이번 법안 통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일한 군사 행동 자동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의회 내 이런 논의는 미북 대화 국면 이전인 약 2년 전 북한과 관련해서도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 그리고 행정부가 예방적 차원의 대북 선제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게 계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군사 행동에 제동을 가하려는 움직임은 당시에도 민주당이 주도했지만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황이어서 관련 안건 처리는 매번 무산됐었습니다. 2017년 10월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온과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으로 하원 법사위 민주당 간사였던 존 코니어스 전 의원 주도로 위헌적 대북 선제 공격 금지 법안이 상정됐었습니다.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거나 실제 공격이 이뤄진 상황이 아니라면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가 대북 군사 행동을 위한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독자적 선제 공격에 제동을 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대북 선제 타격 예방 법안을 상정했지만 모두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2018년 초 다시 하원에선 민주당의 로칸나 의원과 테드리 의원이 각각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칸나 의원의 법안은 무려 73명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했지만 두 법안 모두 상임위의 심의조차 거치지 못하고 회기를 넘겨 자동 폐기됐습니다. 2018년 11월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이번에 하원이 대통령의 대일한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대북 군사행동 논란이 일었던 당시 공화당 의원들은 군사행동을 비롯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두고 북한이 협상에 나오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에 대한 위협이 임박할 경우 대통령은 헌법 2조에 근거해 선제 공격을 가할 권한이 있다는 논리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화당 일각에선 현재의 AUMF는 대통령에게 어떤 대북 군사 행동 권한도 부여하지 않는다면서 북한과 이란에 대한 대통령의 군사 행동 권한을 부여하도록 AUMF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당시 국토안보위원장은 의회가 AUMF를 개정해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이번에 하원이 의결한 AUMF 폐지 법안과 대일한 군사조치 제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의 올해 국방 예산은 16억 달러로 전 세계 74위로 추산됐습니다. 미국은 7,500억 달러로 1위, 한국은 440억 달러로 9위를 기록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바이어 파워가 최근 2020년도 국가별 국방 지출 예산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16억 달러로 평가 대상 138개 나라 가운데 74위에 올랐습니다.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440억 달러로 9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7,500억 달러로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영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글로벌 바이어 파워는 각국 정부들이 군사력 유지 강화를 목적으로 공식 할당한 연간 국방 지출 예산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식 자료가 없는 경우 추산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글로벌 파이어 파워는 앞서 지난해 발표한 2019년 세계 군사력 순위 보고서에서 북한의 군사력이 전 세계 137개국 가운데 18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병력 수면에서 정규군 128만, 예비군 630만 명 등 총 758만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육상 장비로는 전차 6,075대, 장갑차 1만 대, 자주포 2,250문을 보유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자주 로켓 발사대의 경우 5,000문으로 137개국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해군 함정수는 순양함 416대, 잠수함 86대 등 총 967대, 항공기는 전투기 458대, 폭격기 498대 등 949대를 보유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137개국 중 7위를 기록해 북한보다 11위 앞섰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이 전 세계 여성의 정치 참여와 고위직 진출 비율 등을 평가한 조사에서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처럼 여성의 정치 참여 수준이 낮은 나라는 인권 침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회 안정과 발전도 더디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외교협회가 30일 전 세계 여성의 정치 참여와 사회 발전의 상관관계를 평가한 여성 파워지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각 나라에서 국가수반과 내각, 의회, 지방의회 등에 진출한 여성의 비율을 근거로 정치적 평등성 점수를 환산한 이번 평가에서 북한은 100점 만점에 14점을 기록해 조사 대상 193개 나라 가운데 137위에 머물렀습니다. 세부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북한은 현재 국가 수반이 남성이고 1946년 이후 여성이 국가 수반을 맡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입법부, 즉 최고인민회의 내 여성 대의원 비율은 18%를 기록하며 전체 123위를 기록했고 여성 대의원 후보 비율도 18%로 전체 72위에 올랐습니다. 또 내각과 지방의회에 진출한 여성 비율을 평가한 항목은 자료 없음으로 표시됐습니다. 미국 외교협회 관계자는 31일 VOA에 국제의회연맹과 UN 통계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했다며 자료 없음으로 표시된 것은 유의미한 조사 자료가 없거나 해당국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처럼 외부와 교류가 없는 국가는 신뢰할 수 있는 연구 자료를 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처럼 여성의 정치 참여 수준이 낮은 나라는 인권 침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사회 안정과 발전도 더디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내각과 입법부에 진출하는 여성의 비율이 5% 증가하면 한 나라가 국제적 위기에 폭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5배 이상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여성의 정치 대표성이 높아질수록 내전과 범죄, 정치적 수감, 고문 등 국가적 인권 침해가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 의원의 비중이 높은 의회일수록 남녀 평등을 촉진하는 법안이 많이 제출되고 교육과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적 지출과 투자도 더욱 활발해졌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성의 정치적 참여가 사회 진보를 더욱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가 늘어나 남녀 간 정치적 평등을 이뤘을 때 초당적 협력과 평등, 안정이 촉진된다는 것이 이번 연구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 조지타운 대학 여성평화안보연구소와 오슬로 평화연구소가 발표한 2019 여성평화안보지수에서도 여성인권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시 조사에서 북한은 노동당 내 여성 의원 비율이 16.3%로 전체 167개국 가운데 100위권을 기록했고 여아 1명당 남아 출생 비율도 1.05로 평균을 웃도는 남아 선호사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스웨덴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나란히 상위권에 올라 여성의 정치 참여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여성의 정치적 참여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17점으로 124위를 기록했으며 중국과 일본은 13점으로 북한보다 낮은 공동 146위에 올랐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에는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싱크탱크가 단 두 개만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대상 187개국 중 하위 10% 수준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공공정책 연구와 정책 개발 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8,248개의 싱크탱크가 있지만 북한에는 단 두 개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동부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이 30일 발표한 2019년 연례 글로벌 싱크탱크 순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북한의 싱크탱크 두 곳이 어느 곳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싱크탱크의 숫자로 세계 최하위 10%에 속합니다. 조사 대상 187개 국가 중 북한과 동일하거나 적은 수의 싱크탱크를 가진 국가는 18개뿐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싱크탱크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전 세계 싱크탱크의 약 23%인 1,872개가 존재합니다. 이 중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482개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한국은 60개의 싱크탱크로 26위에 올랐고 이 가운데 5개 싱크탱크는 전 세계 176개 우수 싱크탱크에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싱크탱크를 정책 중심의 연구와 분석뿐 아니라 국내외 현안들에 대한 조언을 전달하는 공공정책연구기관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정책 입안자와 국민들이 공공정책에 관해 정부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했습니다. 싱크탱크가 학계와 정책 기반을 담당하는 기구 혹은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설명입니다. 시민사회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제임스 맥간 펜실베이니아 대학 교수는 30일 보고서를 통해 싱크탱크의 순위만이 아니라 그들의 역할과 성과, 영향력을 보여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From my standpoint, it was never really about the rankings. It's really about improving the quality, performance, and impact of think tanks.
맥간 교수는 특히 중요한 것은 전 세계와 정책 이반자들이 싱크탱크가 중요한 이유와 그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유를 알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싱크탱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싱크탱크 수에는 지난 10여 년 동안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은 2009년 1월 처음으로 싱크탱크 순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때에도 북한은 두 개의 싱크탱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2009년 이후 해마다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9년 보고서 작성을 위해 후보 선정부터 우수 기관 선정까지 45,969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고 4,890명의 전문가 위원회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브이뉴스 지다겸입니다.
미 국무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그렇게 했다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압박했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제11차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협상과 관련해 시간이 촉박하다며 한국은 미국이 이미 그렇게 했듯이 협상에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무부의 한 관리는 31일 체결이 지연되는 SMA 협상의 걸림돌에 관한 BOA의 질문에 미국은 한국 국회와 국민이 지지하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이처럼 한국이 행동해야 할 차례라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SMA와 관련해 양측 입장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중대한 작업들이 남아있다고 밝혀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방위비 협상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국 정부가 페르시아만 일대에 보낸 지원과 관련한 주제는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 맥락 안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 관리는 미국은 한국이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제공한 데 대해 감사한다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통해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비용에 기여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0차 SMA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지난해 말 만료됐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 9월부터 5차례에 걸쳐 서울과 워싱턴, 호놀룰루를 오가며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올해 1월 워싱턴에서 6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 16일 공동기고문을 통해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 정도만 부담한다며 비용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분담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의 동력이자 한반도 평화 유지에 동등한 파트너로 한국은 자국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북한 어린이들의 휴대폰 사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이들이 지나치게 게임을 많이 해 앞날이 염려된다는 내용입니다. 장명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최근 북한 주민들의 손전화 사용 예절에 대해 방송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미감에 맞게 고상한 것으로 호출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북한 내 손전화 보급이 600만 대에 이르는 가운데 북한 관영 매체의 손전화 관련 보도가 지난 27일 다시 나왔습니다. 인터넷 매체인 NK경제는 노동신문이 27일 손전화 사용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의학적인 피해와 해외 사례를 들며 어린이들의 미래를 우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전문가들이 핵자기 공명 기술을 이용해 3세에서 5세 어린이들의 발육 과정을 실험한 데 따르면 매일 혼자서 1시간 이상 액정판만 들여다보는 아이들의 뇌백질 발육 정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적었습니다. 뇌백질은 언어, 책 읽기, 인식 등의 기능 발전과 연관된 부위라고 설명하며 대뇌 성장의 가장 빠른 단계를 5세까지로 본다며 만일 대뇌 발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훗날 주의 집중력이 크게 떨어져 학습에 지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해외 사례도 소개했는데 지나친 휴대폰 사용으로 아시아 나라의 초중학교 학생들의 운동 능력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수업 시간에도 해외 학생들은 손전화에 빠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신문은 자녀들이 컴퓨터나 손전화로 오락을 하는데 부모들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대단한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북한 관영 매체의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식품의약국 FDA와 질병예방센터 CDC 웹사이트를 통해 휴대전화 사용과 건강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FDA는 웹사이트의 어린이와 휴대폰 페이지를 통해 과학적 증거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휴대전화에서 방출되는 고주파 방사 RF 노출로부터의 위험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안내하면서도 전화기 사용 시간 제한과 헤드폰 사용을 권했습니다. CDC는 휴대폰 사용이 암을 일으킨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으며 휴대폰에서 나오는 고주파 방사 RF는 X-ray와 비슷한데 이것이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알려져 있으나 휴대폰 사용 수년 후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CDC는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만약 염려된다면 역시 헤드폰을 사용하고 스피커폰을 자주 사용하라고 권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종양과 수면, 기억력, 눈과 두통이 휴대폰 사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 링크도 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USA Today는 싱가포르 국립대학 연구팀이 하루 3시간 이상 스마트폰 화면을 본 유아와 어린이들은 향후 활동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어린이 휴대전화 사용자 수는 미국 어린이의 절반이 넘습니다. NPR이 여론조사기관인 커먼센스 미디어 조사를 통해 미국 어린이 53%가 휴대전화 사용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스마트폰 판매 인터넷 사이트 셀셀.com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4세에서 14세 어린이들의 전화기 사용 용도의 57%는 게임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지 워싱턴 대학 한국학연구소의 김연호 부소장은 노동신문의 이번 보도는 현재 북한 주민들의 손전화 사용 실태를 방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노동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진지하게 나올 정도면 북한에서 주로 이제 평양 얘기가 되겠지만 지방에서조차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쓰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그 반증이 되겠죠.
손전화 보급률 증가에 따라오는 현상이라는 것인데 어린이들의 사용률도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입니다.
휴대전화는 기능성, 뭐 실용성 이전에 그 사람의 그 사회적인 지위, 이거를 상징해서 그러니까 휴대전화가 있어야 좀 사람구실을 한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그 인식이 많이 퍼지다 보니까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제 휴대전화가 없으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귀가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집의 형편이 휴대전화를 살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부모한테 졸라서 휴대전화를 갖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를 해요. 북한에서.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은 절제하면서 쓰기 힘들겠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무 때나 뭐 휴대전화를 꺼내서 이제 선생님한테 혼나는 경우들도 분명히.
그러면서 현재로서 어린이 사용자의 수를 파악할 순 없지만 절제력이 약한 어린이들은 손전화 사용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소장은 RFA 기고문에서 노모포비아, 모바일 결핍 공포증이란 말까지 생겼다며 손전화 중독증에 대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어른들까지 손전화 게임에 빠져 식구들끼리 대화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노동신문의 이번 보도의 의도를 체제 선전으로 봤습니다. 서방 세계가 북한을 가난한 나라의 독재 정권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매우 정상적인 나라다. 다른 나라와 똑같이 우리나라 아이들도 전화기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건강이 염려될 지경이다 라며 정상국가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 부모들도 노동신문의 이번 보도를 체제 선전용으로 여길 뿐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부모들이 다른 나라 어린이들처럼 전화기 사용에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면서도 무엇보다 자녀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f your North Korean child is using a cell phone in North Korea, it means you're doing very well. A lot of children in North Korea are not doing very well.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북한 정권이 노동신문을 통해 어린이들의 전화 사용으로 인한 미래를 염려하기 전에 어린이들의 영양 부족, 인권 등 전반적인 환경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69년 2월 3일 야세르 아라파트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의 의장으로 선출됩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1964년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결성된 조직입니다. 1969년 2월 3일 아라파트가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활동을 펼치던 무장단체들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를 중심으로 결집해 이스라엘에 적극 대항하게 됩니다. 의장이 된 아라파트는 1974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국제연합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일한 합법 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라파트는 1993년 이스라엘 총리 라빈과 함께 팔레스타인 자치를 인정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이 공로로 아라파트는 199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그로부터 2년 후 1996년 아라파트 수반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첫 번째 직선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것은 독립된 팔레스타인 국가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이룩하는 데 가장 근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라파트 수반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이든 아니면 자신의 사후에라도 결국은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가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야세르 아라파트는 2004년 75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09년 2월 3일 독일의 대표적인 낭만주의 작곡가 펠릭스 멘델스존이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태어납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최고의 음악 교육을 받으며 11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17살 때 셰익스피어 한여름밤의 꿈을 접하고 감흥을 받아 서곡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7년 후인 1843년 멘델스존은 러시아의 빌헤름 왕으로부터 연극 한여름밤의 꿈이 공연될 때 함께 연주될 극음악을 작곡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이 부탁을 받고 멘델스존은 옛날에 썼던 곡에 새로운 곡을 추가해 모두 12곡에 이르는 극음악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화적 환상으로 가득 찬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은 연극이 공연되는 동안 연주되는 극음악입니다. 특히 한여름밤의 꿈에 나오는 결혼 행진곡은 오늘날 일반 결혼식에서 연주될 만큼 통속화된 명곡입니다. 고전적인 작곡 양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낭만적인 멋과 우아한 아름다움이 특징인 한여름밤의 꿈은 바이올린 협주곡과 함께 멘델스존의 모든 작품을 통해서 가장 사랑받아온 걸작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